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역대상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여러분들을 역대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역대상 우리가 한 2시간 나눴는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1장에서 9장까지 아주 긴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족보가 의미하는 내용이 뭔가.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보지 않고 이렇게 좀 그 의미를 도출해서 쭉 훑어보았습니다. 오늘은 11장부터 보겠는데 이 11장, 12장 요 내용도 역대기서로 본다, 역대상으로 본다면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를 다루었고요. 한 장으로 구성된 두 번째 부분, 그 10장에서는 사울의 통치를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울은 오늘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듯 커다란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별로 한 일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또 그의 죽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사울의 업적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고 계심은 우리가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지 않나 싶어요. 좀 안 좋게 표현하면 그냥 태어났다가 죽은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11장부터는 다윗의 통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과 언약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과 성전, 네 번째로는 다윗과 전쟁,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백성들을 계수한 다윗의 죄. 그것이 참 다윗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큰 실수가 있었잖아요. 밧세바 사건과 그리고 백성들의 그 숫자를 헤아린 것. 그리고 나서 22장에서 29장까지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다윗의 계획과 준비하는 과정들, 이런 순서들을 좇아서 나머지 역대상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족보는 우리를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계를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하에 가서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북 왕국이 반역하여서 다윗 가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이후로는 북 왕국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성경이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생애에 있어서 어떤 일들은 중요시 여기고 또 어떤 일들은 무시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눈에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도 귀한 건데 그러나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이 보실 때에는 뭐 별것도 아닌 것 이렇게 취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간과하지 않고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21장을 다윗의 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상 그 부분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21장은 누구나 다윗의 죄라면 즉시 밧세바 사건 이런 내용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 밧세바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분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계수한 다윗의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가장 큰 죄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교훈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죄는 죄로 여기면서 또 다른 일들은 전혀 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이 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그분의 시각에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줄 아는 것. 여러분, 큰 죄로 생각했던 것들이 죄가 아닐 수가 있고요.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누구나 밧세바와의 죄 때문에 그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죄에 대해서 사실 벌도 내리셨고요.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죠. 백성들을 개수하는 그 사실이 어찌 보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을 개수한 것이 그렇게 큰 죄로 여기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잘 살펴보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서 빗나가지 않고 어긋나가지 않도록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는 죄란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는 죄가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과 의도까지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죄라고 하면 어떤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데 그것이 가기 전에도 생각하는 것, 의도한 것도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다윗이 사람들을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 내용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자 11장 역대상 11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1절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이 기간 중의 역사를 다룬 사무엘서를 기억하실 겁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장에서 4장까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다윗은 남쪽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헤브론으로 수도를 삼아서 한 7년간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대기에는 생략되어져 있죠.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의 민족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가 받아들여서 그 하나의 왕국을 이렇게 형성한 것 바로 그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이스라엘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두 지파와 함께 7년 동안 다스렸던 것은 이 역대상이 생략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읽은 그 1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1절 하반절에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진정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열두 지파가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2절로 가보세요.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들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7년 동안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다스린 후에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왕으로 영접할 때야 비로소 그래서 열두 지파가 다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인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비로소 다윗의 통치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인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이 그 땅을 이제 조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이 그 땅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친히 선택한 수도였고요. 그곳은 성전이 건축될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선택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대한 많은 언급이 나오죠. 물론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보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을 예를 들어서 성지순례라는 이름을 통해서 방문해 보시면 그 사진을 보실 것인데요. 최근에 발굴된 그 내용들에 따르면 초기 성벽은 오늘날의 그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성은 아래쪽에 있었고 항상 성전을 올려다보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후에 성벽들이 없어지고 높은 시온산 위에 건축되었을 때 사람들은 성전이 있었던 곳을 내려다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부분은 성전이 있었던 지역의 위쪽에 있었던 것이죠. 성전은 모리아산 위에 있었는데 이것은 오늘날도 예루살렘 그 전체 시를 통과하는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밖에 골고다의 언덕이 있고요. 그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한 장소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이죠. 자, 계속되어지는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제 다윗이 시온성을 택하여 자기의 궁전을 세우게 되고요. 시온산은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절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랬습니다. 예, 요압은 이때부터 다윗과 계속 함께 가는 그래서 다윗을 섬기는 데서 제일 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죠. 그는 다윗의 정책 조언자였고 군대를 다루는 총사령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은 요압이 처음으로 다윗에게 나왔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또 그가 얼마나 군대를 잘 이끌고 다윗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웠는지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은 대장이 되었던 거죠. 아마 요즘 시대로 본다면 뭐 군대 총사령관,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 요압에게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요압은 모든 군대 그리고 해군과 무기들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있었으니까요. 7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그랬어요. 이 다윗성은 실제로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궁전이 여기에 세워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시온산을 사랑했고요.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요압 장군이 그렇게 해서 다윗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시온 산, 그러니까 다윗성, 이렇게 잘 엮어져 나가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11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압은 다윗 군대의 책임자였을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 부흥을 또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이렇게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으니까 다윗이 점점 부강하여져 갔던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와 온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이 당시에 세계와 여호와를 증거할 수 있는 기초를 이렇게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이 쫓겨나갔던 때에 다윗에게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자 이 사람들도 높은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죠. 이 백성들은 주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배척하는 그러한 시대이잖아요. 주님은 백성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대임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다고요. 다윗도 비록 이스라엘 왕으로 안수를 받았지만 배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다윗은 성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방으로부터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다윗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기간 중에 주님은 자기 이름으로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선생이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며 다윗이 진정한 왕이 되었을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배척을 받으셨는데 일부 신자들이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지 우리가 오해하게 되고 참 깨닫기 힘든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들이라면 마귀의 무리들은 우리를 이제 대적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자명한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가장 용감한 용사들로 뽑힌 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세 사람이 베들레헴의 우물에서 다윗에게 물을 가져다 주는데 참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1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드릴게요.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자랐던 거죠. 베들레헴의 입구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다윗이 아마 양을 몰고 다니다가 목이 말라 돌아오는 길에 이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 우물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 우물물을 얼마나 마시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을 안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경계를 뚫고 가서 물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것, 이 내용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명령이 아니라 단순한 소원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에 생명의 물을 공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명령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온 물을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그 부하들을 위하여 기꺼이 이 헌신할 수 있었던,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드렸던 이 귀한 역사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물과 같이 쏟아졌다라고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땅바닥에 물과 같이 쏟아졌다고 말한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땅바닥에 물과 같이 쏟으셨던 분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함께 여러 면에 참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으려면 주님을 위하여 희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장에서 내가 항상 깊이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역대상 강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를 바탕으로 톰 브라운 목사님이 지은 책 혀의 권세 말의 위력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